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시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에 그에게 다 행할 것이오.
그 여인이나 저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응남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쳐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에 대해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신명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살고 또 이러한 규제대로 이러한 제도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하는 부분을 먼저 대략적으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은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의인과 악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또 이를 합당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태형, 즉 극악 무도한 사람의 죄를 물을 때에도 그 한계를 정하여 40대를 최대로 하여 벌을 주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4절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다음 5절부터 10절은 어떠한 집에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책임져주는 성경의 계대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11절부터 12절은 남자들의 싸움에 끼어든 여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은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무게가 다른 저울추, 무게가 다른 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두어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각기 다른 말씀들이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25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명확한 말씀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내용과 또 부분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패륜이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1절에서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긴 시비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단순한 말다툼 정도가 아닌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다툼을 함께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강력한 폭력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분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를 재판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재판장이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신명기 16장 18절을 보면 각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판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진 재판장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재판하여야 했습니다. 3절이 말하는 40대라는 기준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으로 그 재판장의 감정의 상태, 그 재판장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움직여야 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단번에 재판을 통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재판을 시행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대수를 늘려서 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곤장을 맞고 그 후유증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재판장에게 뒷돈을 주거나 재판장이 권력을 그 권력자의 욕망에 따라서 그 재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모습은 역사 속에 세계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따라 이 기준이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와 그 이후까지도 이러한 전통이 문헌들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나오는 것을 본다면 사도 바울 역시 태형을 맞을 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것이었는가, 또 세계의 어떠한 기준에 비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가 탁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상과 그 나라의 질서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과 탁월하게 다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은 한 사회의 질서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의 신뢰체계 전체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이 한 사회의 재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의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재판 제도가 흔들리고 부정부패가 심해지게 되면서 나라 전체의 신뢰체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로써 일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산에는 산적이, 바다에는 해적이 많아지게 되면서 나라 질서가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 부분이 그러한 일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죄된 모습, 즉 사회의 신뢰망이 무너져 서로를 불신하는 사회가 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러한 타락된 모습이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이 이루어짐으로 그 사회 전체가 건강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의 기준을 주셨다라고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법정과 재판을 통하지 않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재판의 방식이 아니라 힘의 방식, 일부 기득권들이 자신 마음대로 약자들을 괴롭히고 재판한다라고 나선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시비비가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재판을 해야 된다 라고 못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약자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말씀, 즉 이 약자를 보호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약자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강자들도 함께 위하는 말씀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강자들이 마음대로 자신의 힘을 쓸 수 있는 그 제한을 걸어두심으로 강자들이 타락할 수 있는 기회들을 사전에 차단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자에게는 강자의 방식으로, 약자에게는 약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강조점에도 불구하고 1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의롭다라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는 말씀, 이 자체, 이 간단해 보이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 쉬운 일처럼 보이나 인간의 욕심과 그 타락으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렇게 사회적 시스템이 많이 발전된 이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도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공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께서 주실 구원의 완성의 날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됨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니라. 공의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의 예언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그의 제자 되는 삶을 살았을 때만이 공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며 우리는 오늘 천국을 경험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천국을 기대하고 이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곡식에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곡식을 떠는 소를 향한 말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곡물의 이삭을 타작 마당에 깔아놓고 멍에를 맨 한 쌍의 소를 줄로 끌거나 중앙축에 달아놓은 원을 그리면서 돌도록 하여 그 원에 묶여진 돌 또는 소의 발굽을 통하여 곡식을 떠는 일을 소에게 시켰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곡식을 위해 곡식을 껍데기를 벗겨내는 일을 하는 소가 그 합당한 열매도 먹지 못하게 곡식도 먹지 못하게 그의 입에 망을 씌우는 일을 하지 말라. 그건 너무나도 비인간이 아니니까 비인간적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1차적으로 오늘날 유행하는 동물 보호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삯과 또한 그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더 가깝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바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를 언급하며 말하는 성경의 맥락은 1차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에게 그의 합당한 수고에 대한 신수비와 그의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에 의미를 확대하자면 어떠한 사람이 또 어떠한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면 그곳에서 일하는 수고와 함께 그 수고에 합당한 보수를 주고 그 소망이 날로 날로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시키고 그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라는 설명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기독교 공동체 또는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효율, 이윤 추구가 그 조직의 목적이 아님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목적, 다시 말해 기독교 공동체와 기독교인이 고용주인 이 사업체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모두가 고용주는 고용주와 고용자 모두가 그에 따른 합당한 꿈을 이뤄가는 목적과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목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의 기업도 이러한 방향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계속되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더 맞더라.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이윤 추구해도 합당하더라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단순히 그러한 이윤 추구를 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모두가 행복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 열리게 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기독교 공동체나 기독교인이 오너로 있는 사업체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기업보다 더 비인격적이고 지나치리만큼 이윤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그곳을 바라봤을 때 눈살이 찌푸리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지독하리만큼 이익과 효율만을 추구하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신앙의 모습과 멀어지고 그 아름다운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저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닐 텐데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오늘 4절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앞선 말씀들과 다르게 다시 말해 약자들에 대한 말씀과는 다르게 좀 동떨어진 말씀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공정한 재판과 과도한 처벌, 그 뒤에 나올 계대훈에 있어서까지 약자에게 더욱더 경제적 약자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함께 연결되어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5절부터 10절은 계대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대훈이란 자손의 숫자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죽게 되었는데 자녀가 없어서 그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다면 그 남편의 그 죽은 남편의 형이나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섣불리 이해가 되지 않고 비도덕적으로까지 보이는 제도이나 당시 전 세계 사회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경제적인 역량이 지극히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여성을 보호하고 그 여성에게 속해져 있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계대훈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그 집안, 그 죽은 남자의 집안의 재산이 다른 집으로 넘어가는 것을 1차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안전하게 그 여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주제로 보았을 때 성경이 말하는 약자 보호에 대한 정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참으로 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지역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연령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등등등 모든 갈등들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모습이 현대사회, 특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젠더 문제, 성별 간의 갈등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뜨거운 주제입니다.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더 나아가 성소수자는 성소수자대로 자신의 입장과 권리만을 주장하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서로를 향한 혐오는 점점 더 커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 역할과 그 성경의 입장을 약자를 보호하고 소외받은 자에게 관심과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큰 원리로서 사랑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될지 어디까지 용납하고 어디까지 배제해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논란과 갈등을 되려 부추기는 모습에 서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하고 왜곡된 페미니즘을 지지하며 동성애를 지지한다라고 말씀드리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원하는 모습은 부족한 인간의 죄된 모습에서 바른 진리와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 바른 진리와 질서의 기준을 회복해 나아가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품고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곳에 강조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향한 용서와 사랑, 즉 인간에 대한 포용력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 세상이 모든 말은 맞고 옳다고 인정하며 세상과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고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너무나도 상종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해서 선을 긋는 건 역시 함께 안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쉽게 정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죄를 통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느껴지고 깨끗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대려 한국교회가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더 목에 힘을 내고 정죄하는 모습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이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들을 정죄함으로 너희의 의로움을 증명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은 그 마음이 좁고 인간관계에서 여유가 없고 이해심이 부족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실력이 없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면 자꾸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메시지가 좁아지고 다른 일들을 의심하고 정죄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확고한 기준과 사랑 아래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올바름과 정결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나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과 같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사라지고 그들을 향한 정죄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그들과 다르다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위대함과 우리의 말씀의 기준만을 비인격적으로 외쳐댄다면 세상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 즉 약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응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방식에 맞게 전달한다면 그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게데온이 1차적으로 약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며 또 여인들을 보호해주는 제도였다면 또 다른 의미로 게데온을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가문, 즉 혈통상은 아니지만 가문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 확정되는 구원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게데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의 조상이 바로 룻기에 설명되는 게데온을 통해서 결혼이 성사되고 그 성사된 결혼을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게데온으로 결혼이 성사된 보아스와 룻의 가문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게데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데온에 대한 7절부터 10절에 대한 설명은 게데온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되는 치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에서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도록 우리가 처참하게 무너진 자리에서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 예수님의 은혜는 세상의 치욕을 받으시는 십자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라는 점은 게데온을 무르지 않는 자들에게 임해지는 치욕을 통해서 보았을 때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기업을 무르지 않는 자에게 수치를 주기에 얼굴에 침을 뱉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부분에서 그 얼굴에 침을 맞으시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신발 벗김을 당하는 치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발 벗김을 받으심을 넘어 십자가 순환 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 제비 뽑았다라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완전히 벌거벗김을 당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고초와 수치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가족 삼아주셨고 우리의 기업을 물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회복의 의미에서 게데온은 그 집안 자식을 대신 낳아주어 구원의 약속을 연장시켜주는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긴다는 것은 단순한 노동력의 상실을 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 약속이 단절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데온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시고 그 치욕을 받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하반절 그 여자를 맞이하는 것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남성이 게데온을 거절했다.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은 이런저런 치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남자가 게데온을 거절한 이유는 그 여자를 맞이하는 것이 즐겁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남성이 여성을 맞이하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성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고 게데온을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게데온을 받는 건 역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처음 우리의 기업 물어주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실 때도 우리를 보았을 때 그 마음에 예뻐 보이는 것이 우리 모습 중에서 조금이라도 합당해 보이는 것이 조금도 없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좋은 구석이 그 마음에 즐겁게 할 만한 요소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빈털터리였으며 우리의 외모는 우리의 죄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되고 가장 미워하는 존재와 같은 원수의 모습과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뭐가 예뻐서 기업 물어주시고 결혼을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해도 자신에게 원수가 되는 일을 저지른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그 결혼이 무일푼인 상대방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결혼이라면 그 결혼을 좋다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결혼을 위해 모진 고난과 모진 수치를 당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그 가치의 기준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 앞에서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정죄하는 자세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서 항상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먼저 용납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치욕을 받아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의 중심을 다해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세상의 약자들에 대해서, 세상의 소외된 곳을 향해서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 기준에 맞게 하나님을 제시한다면 그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들려 그들에게 구원과 평안과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1절부터 3절은 재판받은 약자에 대한 보호규정이었으며 4절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규정, 5절부터 10절은 가족과의 단절, 남편 잃는 여인에 대한 보호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말해 약자된 우리 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셨듯이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약자들 편에 서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약자 보호는 어떤 사회운동이나 정치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이며 하나님 사랑에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11절이 말하는 두 사람이 서로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어로 보고 이를 직역해 보면 두 사람이 서로 한 사람과 그의 형제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않은 정보가 하나 더 담겨 있는 것인데 이 싸움의 당사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동족의 형제된 사람들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음낭을 잡는다라는 표현 역시 군대 전술, 약자의 호신술로서 온 힘을 다해 잡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동족인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1대1로 싸우거나 자신이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남편과 싸우는 상대방의 성기를 호신술로서 온 힘을 다해 잡는 것, 그로 인해서 그 남자의 생식기능 또는 생명 자체를 완전히 멸절하려고 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율법이 제지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은 오늘날과 다르게 위급할 때 또 전시 상황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군사력이었습니다. 고대 사회가 여성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험악한 시대였기에 여성들도 그에 맞게 자신을 단련하고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여성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며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 군대 장관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인 야엘도 등장합니다. 그러한 힘과 공격 기술을 상대방의 자손이나 생명을 빼앗기 위한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이런 행동이 죄가 되는 것은 여성의 여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실제로 그 상대방 남성의 후손이 끊어지게 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우리 본문 1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재판과 판결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져가서 재판장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일을 내가 지금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틀어버리겠다라는 인간의 욕심,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서 큰 죄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재판권은 곧 그 땅의 주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셨습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에덴 동산의 재판권, 즉 주권, 에덴 동산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어기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려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는 사라지고 인간의 불의와 욕심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질서가 어긋나게 되는 상황,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막으시려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너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자들을 배려함과 동시에 이 약자들도 동시에 여성이라는 약자도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원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너무도 유아적인 교훈이지만 가장 지키기 어렵고 삶의 가장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거짓을 버리는 것이 지키기 가장 어렵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모든 죄의 뿌리에 있어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시며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아무리 선한 일을 떠올려 보아도 그 선한 일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짓된 위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선행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를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본질적으로 괴롭히는 죄의 사슬, 거짓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선한 의로움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진리가 살아 움직여 우리를 주관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의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죄, 즉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온전히 약자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살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거짓된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아름다운 존재로 살기 어렵다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희망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그 믿음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제서야 죄를 벗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정한 추와 공정한 그릇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남을 속여서 얻게 되는 조금의 이익 때문에 그 이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사인이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라라는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세상 방식의 종된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 방식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말씀과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거짓과 속임이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거짓과 속임이라는 세상 논리,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라는 성령의 법, 천국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에 합당한 결과이자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그에 마땅한 방식이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전하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 중에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인간적인 고민이나 갈등이 없거나 남들보다 극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제가 연소하기 때문에 저의 경험이나 상황이 일천하겠으나 저 역시도 한 사람의 인간이자 한 집의 가장으로서 살면서 다양한 유혹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종종 드는 생각이 내가 부자로 태어나서 내게 경제적인 자유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꿈은 경제적 자유입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자유, 즉 죽을 때까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이 있는 것, 이것 자체를 꿈꾸는 이유는 그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으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경제적 이유를 바란 것은 그러한 이유와는 조금 다른데 저의 상황이나 현실의 상태, 그 한계에 갇혀있지 않고 조금 더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나에게 경제적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청년들의 마음과 비교해서 제 마음이 다른 수준의 고상한 마음이 아니라 청년들과 똑같은 수준의 철없는 마음이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 제 마음도 하나님의 뜻과 시기, 하나님의 방식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죄된 본성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져야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장이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누리는 것이 인간을 만족하게 하는,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 안에서만이 인간이 충족될 수 있는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길이며 그 자유는 그 누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자 승리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만나 그들이 피곤한 틈을 타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 그 공격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말렉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나쁜 죄였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다라는 부분이 1차적인 죄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설명하고 계신 약자들을 공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18절인데요. 너 뒤에 떨어진 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연결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말씀 전체에서, 즉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 전체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겨 약자들을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간접적으로 죄로 인해서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계속해서 행하는 이 모든 나쁜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자유가 주는 넉넉함과 사랑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양한 약자들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패망과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사라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방에 적군이 가득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안식을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하여도 그들에겐 절대로 안식과 자유가 없게 된다라는 설명이 함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는 삶으로 만들고 적용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내 이웃과 약자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은혜에 합당한 은혜의 백성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세상 이방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삶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는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 하나님과 내 이웃을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피어나고 내 이웃과 약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